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자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 주간 제 입에서 가사가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아멘. 어떠신가요? 위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기 쉽지만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 힘차게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예쁜 믿음의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자매님들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 예쁜 목소리, 우리 수인 자매님의 목소리였는데요. 참 그 목소리에 느껴지는 따스함, 또 결단, 고백, 이것들이 참 마음을 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셨을까요? 먼저 우리 수인 자매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 주 그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지냈는데요.
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깨닫고 지금의 모든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자기 마음의 단련을 지식으로 쌓고 어둡고 무거운 기운들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의 종아스를 담고 머리에는 꼭 필요한 것들만 넣으려는 심신 안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자, 지금 사실은 저희 이 앞에 그 고백, 가사의 고백이 바다 위를 걸어가고 또 폭풍소를 걸어가고 네. 불가한 데 있을지라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네. 경험하는 고백이잖아요. 네. 예. 자매님의 나눔을 통해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 지금 자매님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폭풍일 수도 있고 네. 불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가는 거 쉽지 않으시죠?
네. 어렵죠.
네. 어렵지만 네. 잘 이겨내고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매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억하면서 저 자신은 마음과 몸을 잘 돌보고 또 주변 타인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나를 돌보는 거. 자, 두 자매님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신자 여러분이십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 조금 기억해서 우리 나눠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변화의 방해가 되는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었습니다. 나만 우울하고 불행한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변화를 방해하는 생각은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나? 변화는 복잡하고 어려워와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으로 변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듯 마음의 문제나 삶의 변화에도 큰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어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나 나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다고 느끼는 위축된 마음이 숨어 있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대적이고 과시적인 자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취약성을 아는 순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때 자아를 과장하게 포장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어적인 모습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으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관계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정작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사소한 것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의 내면에 깔려있는 감정은요, 바로 수치심과 연결된 정체감, 정체성인데요. 어떻게 이런 수치심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은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나 나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다고 느끼는 위축된 마음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감정이 우리는 수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소리자매님, 수치심이 어떤 감정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창피하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마음속 깊이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한 것이기에 수치심은 정체감과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수치심은요, 알코올 중독, 정서적인 학대, 영적인 학대, 혹은 성적인 학대가 있는 가정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감은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먼저 수치심은요, 불안정한 자기 인식이 반응이기 때문에요, 타인에게 자신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다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치심에 기반을 둔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기 원한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감정을 갖는다. 수치심은 나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며 살게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수치심 잘 들으셨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당신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피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나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면은 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짜 자기를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리자매님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가면. 자, 이것을 심리학으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가면을 다른 말로 페르소나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요, 심리학자 칼 융이 처음 말했어요. 그리고 칼 융은 가면을 사회적 얼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면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을 꾸미는 모습으로 사회적 자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니까 가면을 쓰면서까지 자신을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온 힘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수치심은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관계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수치심은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다. 수치심은 자신이 마치 발가벗고 있는 것 같고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한다.
네. 자, 그러면서 이런 관계 방식은 수치심으로 기인된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고립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선택한 운둔형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선생님,
네.
운둔형 외톨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집이나 방 안에 오랜 시간 나오지 않고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운둔형 외톨이는요, 보통 6개월 이상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을 주로 지칭해서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내향적 성격과는 좀 다르게 구별됩니다. 심리적,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운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특징으로는 학교, 직장,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거의 외출하지 않는 것이다. 가족 외의 사람들과 대면 접촉을 회피한다.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뀐 불규칙적인 생활 모습이 보입니다. 생활적인 일을 하지 않으며 일상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감 저하,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바로 수치심에 기반을 둔 엮이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삶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이런 고립과 운둔형 외톨이의 원인은요, 가족 간의 소통의 부족과 사회적인 요인도 크게 차지합니다. 그럼 사회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치심을 기반을 둔 사람은 나를 창피하게, 부끄럽게 여기며 심지어 자신의 무능력함과 쓸모없는 존재라는 정체성이 비교 감정, 열등 의식을 만들잖아요.
네.
이들은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상황 속에서 경쟁과 압박이 심한 사회적 분위기나 이로 인한 심적 부담감을 버리고 수시로 자신이 만든 동굴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럼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과 사회적인 불평등적인 낙인으로 인해 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커서 이런 대인 기피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판과 강요보다는 이해와 공감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재적응을 위한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배려와 관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관계 방식은 엮이는 가정에서 보이는 아주 흔한 상호 의존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되기 쉽습니다.
선생님,
네.
작고 사소한 일에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고 싶어 하고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예민하며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잘 이해했었어요.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사람은 이런 이유로 외부적인 인정과 존중, 사랑을 갈망하며 타인의 눈치를 보는 관계 모습이 보이고 이런 관계를 상호 의존적인 관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 방식은요, 바로 외부,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를 보는 관계 모습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 방식이죠.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자, 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시면서 사는 편인가요? 아니면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나 자신이 힘들어서 또는 나 자신이 싫은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자,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눈치를 좀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특별히 좀 어른들이 있으면 좀 눈치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눈치를 보는 나 자신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눈치를 보는 나 자신이 왜 눈치를 볼까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좀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왜 눈치를 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좀 아무래도 어른들이다 보니까 또 잘 보이고 싶은 욕구랑 그리고 또 뭔가 잘 해야지 어떤 비판, 비난을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셨구나. 그래도 자기 분석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자, 어른들, 특히 어른들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보는 나는 그 어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인정으로 바꿀게요.
네.
그리고 뭔가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고 잘못했을 때 그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두렵고
네.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평가에 대한 것에 두려움, 불안이 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나 평가, 그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반응을 얻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면 어떠세요? 조금 그만큼 힘을 많이 분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몸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적절하게 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적절하게.
네.
자,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수인자매님, 직장에서 생활할 때 눈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와는 다른 성격이다 보니까 눈치가 없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좀 답답하고 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네.
좀 눈치를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보니 말해준다고 들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일이라는 걸로 해서 반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네. 눈치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힘이 든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수치심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열등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스스로 자신에게 정체감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신자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삶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자, 수인자매님 읽어주세요.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부당한 행동을 잘 참는다.
네. 자, 부당한 행동을 잘 참는 이 모습은 아주 부정적인 정체감 때문에 그러는데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고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대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외적인 면에만 주의를 집중하기 쉽다.
네. 자, 이 말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즉, 외적인 확신, 인정, 충족이 없을 때 작동하는 내적 자기 가치감이 당연히 차단되고 바닥을 치겠죠. 이런 이유로 타인과의 관계가 비록 자신에게 지극히 건강하지 못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해로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의존하는 거이고 그 큰 비중을 두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 자기 가치감은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자아상도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내적으로는 자기를 혐오할 수 있고요.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으로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자기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작고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수치심은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먼저는 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좋은 점, 나의 부족한 단점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수치심과 자신을 향한 부적절한 느낌, 이 느낌을 뭐 나를 창피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저 이런 다양한 느낌을 말합니다. 이런 부적절한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즉 무의식적인 행동은요. 말 그대로 의식 모르게 일어나는 행동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은요. 합리화와 부인, 억압, 통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어기제잖아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하하,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건강하지 못하고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군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강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소리자매님의 반응. 아하! 이 반응 들으셨죠? 아하는요, 무언가 깨달음이 있을 때 나는 소리인데요. 게슬탈트라는 심리학의 한 분야에서는요, 아하 경험을 나를 알아가기, 자기 알아차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알아가기가 중요할까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자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아하의 경험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아하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를 이해하고 변화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인자매님도 이 아하의 경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알게 모르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치유의 시작은 바로 알아가기부터입니다. 이 알아가기는 나의 연약함, 상처,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인식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의 연민,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거로부터 가능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건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마음이 건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나누고 사랑의 재경험을 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수인자매님이 주위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바로 건강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 만남의 복이 있다고 하셨죠?
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도 이런 만남의 복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마음 그릇을 크게 넓히는 기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 많이 가시고 그것들이 경험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서 울지만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회복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신실하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요, 단언컨대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아멘. 아,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무거운 시험의 짐을 지고 갈 때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디모데 후서를 묵상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개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사실 성경에는 보통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어디에?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였는데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고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여행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나서 풀려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다시 선교 여행을 다니게 돼요.
네, 목사님, 제 기억으로는 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풀려나고 나서 어느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풀려난 이후에 어디로 다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동안의 바울의 선교 여행 과정을 보면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바울은 그동안의 복음 전파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 중에 하나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군요.
네, 맞아요.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에 방문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목회를 하도록 요청하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무척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교훈 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어요.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면 그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한마디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나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7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목사님, 네. 율법은 좋은 것 아닌가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율법은 그런 면에서 거룩하고 선한 거죠. 근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는 아니군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좀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무엇인가요, 목사님?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는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를 해야죠.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한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군요. 결국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것도 없이, 그냥,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온전히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 그죠? 그래서, 이외에도, 율법주의는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죄 용서밖에 없는데 그 선한 행위나 음식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할례 등 그런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말하네요.
그렇죠.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완전히 왜곡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복음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다르고 변질시키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교묘하게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교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라고요?
네.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교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구나라고 느낄 때가 혹시 있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유라는 단어인데
자유.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지킬 걸 지키면서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 자유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아, 저는 우리 은미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자유랑 방종하고도 또 다르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살아버리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아 그래요 자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유와 아, 또 세상이 말하는 자유 막연하게 자유라고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 아 분명히 틀리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자면은.
네, 저는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
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제일 곳에 들어가고 오뜨민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사람의 이제 우리의 구원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열심히 살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 네,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맞아요. 맞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양들이 있는데 아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어 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죠? 아 그런 면에서 분별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죠? 아 두 분의 나눔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이런 면에서 아 분별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아 또 저도 새롭게 깨닫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에 대해서 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평소에 잘 정리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아 세상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아 평소에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야지만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을 들었을 때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할 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오늘도 만나라는 방송을 우리 북조선에 있는 성도들께서 이제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매주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텐데 그동안에 들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각조각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시 공간상의 한계 때문에 사실 부분 부분으로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이렇게 써보시는 거죠. 기록해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다른 세상의 사고방식과 거짓 가르침들 사이에 분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록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기록을 하더라도 그거를 잘 간수하셔야 되겠죠. 근데 아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차라리 어쩌면 쓰는 것보다 외우는 게 더 나으시겠죠. 그래서 조각조각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 내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각들을 잘 모으다 보면 어떤 하나의 그림이 맞춰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용서라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분별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그것보다는 어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어쩌면 그 분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그 기준을 제가 충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쩌면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새로운 우리 결단까지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분별을 위해서 본인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어떤 아까 말씀에도 잘 참으라고 하셨는데 온유하고 사람을 대하는 데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라는 말씀이 너무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아신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안다.
네, 저를 아시고 우리 그렇죠. 모두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라는 마음이 좀 따뜻해져서
따뜻해지셨어요. 네,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라자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모든 상황을 네, 알고 계시지만 알고는 있지만 또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을 받으니
말씀으로 네. 확인을 받으니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이런 세상의 가르침과 사고방식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